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런 기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그런 말씀, 또 그런 기도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멋지게 성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귀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곤 합니다. 자연스럽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무언의 압력을 받습니다. 저는 정말 자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나 유명한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1등을 하는 사람들이 시상식 장면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인들도 그런 고백을 하죠. 상을 오른손에 잡고 또 왼손에 꽃다발을 부둥켜 안고 화려한 턱시도나 드레스를 입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자리에 올라서 멋진 멘트를 해야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1등은 한 명만 하는 거거든요. 금메달은 한 명만 딸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칫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닐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제는 최근에 취업도 잘안 되고 또 준비하는 과정도 좀 지지부진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죄송스럽냐? 좀 취업도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성공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못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까지 영화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을 쉬운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죠. 간단하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마치 수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멀끄러미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미소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스럽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영어 성경에서는 glorify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헬라어 독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되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는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17장 1절을 다시 보실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말은 항상 십자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17장에 있는 마지막 기도를 끝으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즉 여기에 나오는 영화롭게 한다는 뜻은 죽음, 고난, 눈물, 좁은 길, 자기 부인,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우리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권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입니다.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누릅니다. 억압합니다. 탄압합니다. 짓밟습니다. 그들을 압제하면서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높은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손에 들고 꽃다발을 들고 웃으면서 손을 막 흔드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게 있었던 그 특권과 권리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남을 섬기고 인류를 위하여 낮아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이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남았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3년 동안 그 순종의 걸음, 그 좁은 길을 잘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창세전에 가졌던 놀라운 그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운 삶을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가 다시 그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은, 이 좁은 길은, 이 죽음의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마지막 이 순간까지 제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저는 신앙의 철이 들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방식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전부인가? 소위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까 하는 질문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그것으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라는 결과물, 우리의 실패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그 걸음걸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이라는 걸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 알에 미리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 알에 미리 썩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상 썩어지는 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영광 돌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성공의 자리로 가라는 말씀에 쉽게 순종하지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실패가 뻔히 보이는 그 길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는 좀처럼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본성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요. 이 침묵이라는 소설은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른 아주 걸작 중에 걸작이죠. 이 영화 때문에 소설이 최근에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17세기 일본 나가사키에 일본인들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카타콤에 수많은 성도들이 동굴에서 숨어서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이 나가사키의 일본인들도 움막에 숨어서,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리고 또 고문을 당해서 죽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또 가족이 눈앞에서 배교하지 않아서 죽고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눈물을 삼키면서 감내하는 그런 모습들이 소설이 그리고 영화가 담담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순종의 길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두렵구나 생각했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간순간 울컥울컥하는 눈물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주인공인 선교사가 잔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견디다 못해 끝내 배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 재판관은 크리스천들 발 앞에 예수님의 성화를 둡니다. 그리고 이 성화를 밟으면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밟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회유를 합니다. 근데 많은 일본인, 특별히 하층민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밟지 않음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앞에 세워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밟으라고. 밟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거꾸로 사람들을 매달리게 하고 구덩이에다가 얼굴을 묻게 하고 그리고 상처를 내서 피를 뚝뚝뚝뚝 흘리게 하면서 잔인하게 죽어가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선교사를 따르는 수많은 신도들을 죽이고 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게 합니다. 네가 밟아야지 저 사람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죄 없는 신자들이 네가 밟아야지 살 수 있어라고 모진 정신적 고문을 가합니다. 선교사가 괴로워합니다. 부르르 떱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해야 하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밟아라, 나를 밟아라. 너의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너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다. 이 목소리가 내면의 목소리인지 실제 주님의 음성인지 소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이 고통하는 소리를 참지 못해서 이 선교사는 성화에 발을 올려 놓습니다. 배교의 순간 마치 선교사는 베드로처럼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곧 여명이 밝아오고 그리고 먼 곳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습과 절묘하게 일치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차로 20, 30분이면 합정동 주변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과 비석이 놓여 있습니다. 그 무덤은 말없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화려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지, 아니면 죽음의 길, 패배와 손가락질을 당하며 수치와 모욕의 길을 걸으며 아픔과 눈물을 삼켜야 하는, 하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오해와 아픔과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주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십자가의 길